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세부적으로 보면 다섯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있는데 전반부가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후반부가 세 번째, 네 번째 섹션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요. 마지막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섹션은 동일한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죠.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두 번째는 지상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천국은 어떠한가. 그래서 A, B, C 요 세 가지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 지상, 천국 이 세 가지 항목이 어찌 보면 다섯 번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패턴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각 섹션의 맨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늘과 내일 아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상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지상과 관련된 내용을 쭉 계시록을 살펴보다 보면 세부적으로는 조금 순서나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이 땅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관심 두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짐승의 나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계시록에서는 지상과 천상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의 나라가 있고 또 이 땅을 지상을 다시 둘로 나눠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악한 세상 나라가 있는 그렇게 선포하고 설명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여서요. 이 다섯 개의 소단락들마다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상세하게 어떤 부분은 조금 약하게 조금 작은 분량 이렇게 각각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선포하고 설명을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장 내용은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요한을 찾아오셔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일곱 개의 교회가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개의 교회는 무슨 뭐 어떤 이상적인 교회이거나 미래의 교회이거나 혹은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현재 지상에 존재하던 현존하는 교회였던 거죠. 이 일곱 개의 교회들을 향해 보냈던 편지들을 잘 보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일곱 개의 편지를 다 각각 써서 보내게끔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 개의 교회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었는가 보면 일곱 개의 교회는 몽땅 다 환난, 핍박,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또 좋지 못한 이단들의 시험과 유혹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이 이 사역하던 당시에 교회들이 별로 좋은 현실이 아니었던 거죠. 넉넉하거나 편안하거나 그냥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해야 하기도 하는 그런 참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일곱 개의 교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각각 다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잘하는 점, 훌륭한 점도 있었고 모자란 점, 부족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여서 교회가 다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교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더 훌륭하고 온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각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던 교인은 다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장차 받게 될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묶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개의 교회, 계시록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떠하냐? 비록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이제 지상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갖고 있던 모습입니다. 이건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뭐 비록 우리가 그 당시에 비하면 훨씬 더 평안하고 좋은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성도들이 개인별로, 가정별로, 또 각각의 교회별로 다 나름대로 힘겹고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그 5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봉의 심판도 행하시고 또 일곱 나팔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심판들을 행하시는 과정을 놓고 보면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구원을 받는 내용이 항상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내용을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른 데서도 늘 듣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와서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건진받은, 즉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두 번째 단락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상의 모습만 놓고 보면 마치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1만 2천 명씩 도장을 받았으니까요. 이방인들이 도장 받는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는가? 아닙니다. 지상에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미 이방인들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놓고 보면 조금 편파적인 혹은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 속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모여있는 동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도 따로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또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신 걸 듣고 제가 마음에 반감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3,000명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박사 다 저기 모여 있는가 보다. 저기서는 박사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나 보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고 박사들만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고 어지간하면 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는 있지만 또 계시록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혈통, 민족, 신분, 기타 등등 다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두 번째 단락이 선포하는 교회 모습은 이거예요. 교회는 민족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혈통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본질이 천국에 있어서 지상과 천국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구별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차별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차별합니다. 의인과 죄인을 차별합니다. 죄인은 들어올 수 없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만 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이외에 다른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전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있건 미국의 교회가 있건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천국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천국에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건 미국에 있는 교회건 시간이 좀 다르지만 예배드릴 때 우리가 다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천국의 뿌리를 둔 아무것도 구별받지 않는, 구애되지 않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세 번째 섹션인데요. 12장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도 보면 첫 번째 섹션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귀가 핍박하고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준비해 주셔서 이 아들을 낳는 여자를 광야에서 피할 곳이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양육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섹션에 나오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소망하고 또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네 번째 섹션에서 선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섹션을 보면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여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셔서 심판받는 세상에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참 좋은 그런 결과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때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교회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이게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천년왕국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또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가,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복음서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선포하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성경 중에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환난당하는 세상 속에서 비록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혈통과 민족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들, 천국의 뿌리를 두고 천국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환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바로 교회이고, 또 이 천년왕국을 통해 준거듭으로 왕노릇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항상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계시록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과 역경을 만나지 않는 교회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경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늘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또 늘 앞으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귀하신 주님 또한 아름답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다 되게 하시니 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더불어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불어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늘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